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1대1로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초청을 승낙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은 앞선 7월 발표된 바 있는데 이 계획을 직접 공식 확인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 대한 답방으로 당시 두 정상은 양국 간 제한 없는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큰 유라시아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있다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왕 부장은 양국 무역과 경제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은 러시아와 사업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20일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전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제18차 전략안보회 협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후 발표문에서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급변하는 국가정세에서의 중러 관계 발전을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벌 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난민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유엔이 19일 밝혔습니다. 알렌 마이나 유엔 난민기구 공중보건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규모 난민이 머물고 있는 수단 화이트 나일주 9개 캠프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 온 5살 미만 어린이 1,200여 명이 사망했다며 홍역과 영양실조가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나 국장은 내전이 5개월을 넘기면서 군벌들로부터의 직접적 공격과 의료진과 의약품 부족으로 수단 의료 영역은 무릎을 꿇고 있다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는 같은 브리핑에서 내전 발발 이후 수단에서 지금까지의 의료 영역을 겨냥한 총 56건의 공격이 확인됐고 분쟁 지역 내 병원의 70에서 80%가 서비스 중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안에 출생 예정인 33만 3천 명의 신생아 중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 15일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 김 위원장을 대면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에게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해결해 1조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북한 정상회담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당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이를 계기로 납북자 5명이 일본으로 귀환한 바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마저 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은 중국과 소통과 대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의견차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양국이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협력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년 10월에 수상자 발표하는 노벨상에 앞서서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발상의 발명이나 연구를 선정하는 이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과학 유머 잡지의 황당무계 연구 연보가 선정하는 이른바 괴짜 노벨상인데요. 최근에 그 주인공이 발표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그노벨상 의학상 시체를 이용해서 사람 양쪽 코에 코털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에 돌아갔습니다. 영양학상은 소금을 안 넣어도 짠맛을 느끼게 하는 전기 젓가락 개발한 일본 연구자가 받았고요. 죽은 거미 다리를 이용해서 물 건드는 집게 만든 라이스대 연구팀이 기계공학상, 사람들이 어떤 특정 단어를 아주 여러 번 많이 반복할 때 느끼는 감각에 관한 연구, 문학상 받았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지루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교육상,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위로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쳐다보게 되죠. 얼마나 많은 행인이 멈춰서 위를 쳐다보는지 알아본 실험 연구는 심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부문 이그노벨상은 변기의 대소변 색깔과 양을 분석하는 카메라와 광학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변기를 발명한 한국 사람이 받았는데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자세로 변기에 앉아있는 홍보 사진으로 시선을 끈 이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소속 연구자고요. 항문 모양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대장암, 당뇨병,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감염 여부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연계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이의 10조 달러짜리 화폐 한 장이 상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원산, 장전, 평강, 그리고 함남,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장지는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 20에서 6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목요일 북한 지역의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입니다. 삼전이 1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평양의 낮 최고가 개성과 함께 25도, 신의주 26도, 중강 24도입니다. 함흥 원산 낮 최고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맑아지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스라엘 대사가 이란 대통령 연설을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인도 시크교 지도자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인도와 캐나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국과 영국이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국통신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위급 일반 토의 둘째 날 일정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지금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인 20일에는 지난 3월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 사울리 니니스테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연설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거래는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첫날 어떤 지도자들이 연단에 올랐는지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 총회 의장 이 개막사에 이어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표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연단에 올라갔고요.
네.
또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첫날 연단에 올라간 주요국 지도자들에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리키의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짚어볼까요?
네, 대략 28분 동안 연설했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도발, 중국과의 관계, 이란 핵 위협, 기후변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적인 정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지를 포기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해서 만일에 우크라이나 분할을 허용한다면 어떤 독립국가가 안전하겠느냐면서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발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그리고 디커플링, 탈동조화, 즉 분리가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 제거를 추구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이날 연설에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언급했던 타이완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등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우리 약속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첫날 19일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 핵합의 복원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면서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이 먼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선의와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폭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연설할 때 소동이 있었다고?
네, 라이시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 입을 맞추고 막 연설을 시작했을 때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르단 대사 손에는 이 마흐사 아미니 씨 얼굴과 이란 여성들 자유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마흐사 아미니 씨라고 하면 지난해 사망한 이란 여성이죠.
네, 지난해 9월에 이슬람 여성들 복장 가운데 하나죠. 이 히잡을 머리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 경찰에게 체포된 뒤에 사흘 만에 사망한 여성입니다.
네.
이후에 이란 안에서 이 명확한 사인 규명 그리고 이란 정부의 강압 정치를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수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예. 뭐 총회장에서 간혹 연설자에 대한 항의성 행위로 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에르단 대사 어떤 조처를 받았습니까?
네, 이 보안 요원들한테 제지를 당한 뒤에 그들과 함께 총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하지만 체포 같은 처분은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르단 대사는 소셜미디어인 X에 유엔의 비뚤어진 도덕을 끝까지 폭로할 것이라면서 이란 대통령을 연단에 섞게 한 유엔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유엔이 여러 면에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네요.
네, 특히나 이번에 고위급 일반 토의에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이사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유엔 입지와 위상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핵심에는 이 거부권을 갖는 이 5개 상임이사국 권한이 너무 커서 유엔 설립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사명을 유엔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리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집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안보리가 점점 더 이 진영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 안보리에서 번번이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는 등 안보리가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임이사국 수를 더 늘리거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일본과 독일, 인도 등이 상임이사국을 확대하자는 말을 주도하는 나라들인데요. 첫날에 연설자로 나온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에 전쟁 후 처음으로 직접 유엔 본부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첫날에 전투복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갔는데요. 이 러시아가 식량과 에너지, 어린이 등 모든 것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이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만 명을 납치했다면서 이건 명백한 인종 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는 러시아가 핵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까지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하고 캐나다가 한 시크교 지도자의 사망을 놓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국적자인 인도 출신 시크교 지도자가 지난 6월에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네.
캐나다 정부가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해서 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18일엔 캐나다에 있던 인도의 고위 정보관을 추방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인도도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했고요. 또 양국이 진행 중이던 이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잠정 중단하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자, 캐나다 시민의 죽음이 지금 인도하고 캐나다 사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8일 의회 연설에서 캐나다 영토에서 캐나다 시민이 살해된 사건에 외국 정부가 개입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크교 지도자 하딥싱 니자르 씨는 인도 정부가 테러 분자로 지목한 인물이라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시크교 지도자라고 했는데 시크교는 인도의 소수 종교 중에 하나죠.
네, 인도 인구 중에서 약 2%가 이 시크교를 믿습니다.
예.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강성 힌두 민족주의자인데요. 집권한 이래 인도 안의 소수 민족이나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망한 니자르 씨는 인도 북부 펀잡 지역을 인도에서 독립시켜서 시크교 국가인 칼리스탄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네. 이 니자르 씨가 사망 당시에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까?
네, 당시 45살이었는데요. 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이 배관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니자르 씨가 앞서서 인도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내 약 14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인도계 시민이 사는데요.
네.
이 중에 다수가 시크교도라고 합니다.
자, 캐나다 정부가 이 사건 배후에 인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뭐 증거, 근거가 있습니까?
네, 트리도 총리는 19일 이번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관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한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적절한 시기에 관련 증거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주장에 대한 인도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에 인도가 개입됐다는 주장은 모종의 동기를 가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한 결정은 인도 내정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 간섭과 그들의 반인도 활동 개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커지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인도와 캐나다 이 두 나라와 가까운 우방국들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을 겨냥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와 캐나다 간 갈등이 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나라들이 우려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트리더 총리가 언급한 혐의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캐나다 측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도 이 캐나다 정부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캐나다와 인도 모두 영국과 매우 가까운 친구이자 연방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은 독일로 갑니다. 독일이 독일의 통신망에서 중국 회사 부품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독일 내무부가 이 통신회사들이 이 중국 화웨이와 GTE가 만든 장비를 쓰는 걸 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관리가 20일 밝혔습니다. 네, 독일 내무부는 이 방안을 다음 주에 내각 예,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독일 정부가 왜 중국 회사 장비를 통신망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관련 문서를 열람했는데요.
네.
이 문서는 먼저 구조적으로 화웨이와 GTE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2의 노르트 스트림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 통신 분야에서는 그 결과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참고로 노르트 스트림이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독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통신망에서 중국 회사 장비가 사용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통신 분야 자문회사인 스트랜드 컨설트가 조사한 것을 보면요. 5G RAN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군요.
네, 이 독일 내무부 계획에 따르면 이 통신사들은 오는 2026년까지 이 5G 핵심 네트워크에서 이 중국산 중요 부품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예.
아, 그런가 하면 덜 중요한 RAN과 이 전속 네트워크에서는 이 2026년 10월 1일까지 이 중국산 부품 비중을 최대 25%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예. 모두 없애거나 아니면은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중국 회사들 쪽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네, 화웨이 독일 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독일 내 사이버 보안의 정치화를 거부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성명은 또 그런 접근법은 독일의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혁신을 저해하고 이 통신사들이 건설과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하는 것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2020년부터 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회원국들의 이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제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서 6월에도 더 강한 제한을 부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통신 장비뿐 아니라 중국산 그 CCTV, 폐쇄회로 TV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호주가 이 민감한 정부 건물에서 이 중국산 CCTV를 철거할 것이라고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국도 올해 6월에 이 중요한 정부 건물에 설치한 중국산 감시 장비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가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19일 저녁 한 정치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건강에 관련된 얘기부터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말실수를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잘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믿어달라. 나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건강이 재선 도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요.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재선이 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0세로 이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마가 공안 당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정했다는 건데요. 마가라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구호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뜻의 영어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수호하고 보호하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 수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골 카드라고요?
맞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사기를 주장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죠.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 대변인은 부정한 조 바이든이야말로 그의 주요 정치적 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리고 법무부를 무기화한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중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마녀 사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마녀 사냥, 법무부 무기화, 이게 어떤 것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압박 등의 혐의로 총 4차례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마녀 사냥이란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측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자,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야후뉴스와 유고부가 실시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만약 오늘이 투표일이면 어느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44%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두 기관이 매달 실시하는 동일한 조사에서 이 질문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가 이번에 5개월 만에 동률을 이룬 겁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버드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은 40%,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은 44%였습니다. 또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대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가족의 사법 리스크.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최근에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헌터 바이든 씨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헌터 바이든 씨 변호인 측은 19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바이든 씨가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열리는 첫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바이든 씨는 앞서 지난 14일 총기 불법 소지와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바이든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두고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가 19일 뉴욕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시행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알려면 먼저 소수계 우대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군요. 어떤 겁니까?
네,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을 배려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특히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 SFA라는 단체가 낯이 익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이죠. 연방대법원에서 소속의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바로 SFA입니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예. 자, 대법원이 그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프로그램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보호 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에 근거해서 평가돼야 한다라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미 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육군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6회 공군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는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그 설립 목적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네. 자, 이 단체 SFA,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단체가 소장에서 주장한 부분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네, SFA는 육군사관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급에서의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의 비율을 정하는 인종 균형 목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의 평등 보호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는 또 사관학교 역시 헌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육군사관학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예, 육군사관학교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육군사관학교에 배정된 그 소수인종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육군사관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육군사관학교 전체 생도수는 약 4,4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백인이 약 2,700명으로 가장 많고요. 히스패닉이 약 510명, 흑인이 480명, 그리고 아시아인은 약 415명입니다. 미국 원주민 등은 약 40명으로 가장 적은데요. 그리고 오는 2027년도 학기에는 약 1,260명의 신규 입학생도 가운데 39%가 소수인종에 배정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됐군요?
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20일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기구입니다.
네, 자 그동안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지난 6월에 한 차례 동결한 뒤 7월에 다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이 위원들이 두 달치의 더 방대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린 건데 자, FOMC가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FOMC는 20일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는데요. FOMC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해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FOMC는 연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고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요.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 뒤에 내년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가 5.1%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지난 6월에 예측됐던 4차례 금리 인하보다는 2번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당분간은 고금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직후 의회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1767년 헌법 제정회의가 마련한 연방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그 첫 번째 순서로 관리 임명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For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 nominate a man of impeccable integrity, Judge Merrick Garland, one of the most respected jurists of our time, brilliant yet humble.
2021년 1월 7일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메릭 갈랜드 연방 판사를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이렇게 연방 관리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 2절은 대통령 임명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서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법원에 또는 각 부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인 보좌관이나 행정부 관리, 임시연구위원회나 보좌위원회 위원, 대사나 외교관, 그리고 판사 등을 포함한 약 3,000개에 달하는 직위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직위가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The first day of questions for the U.S. Supreme Court's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nominee. Judge Ketanji Brown Jackson promising U.S.
그런데 연방정부의 일부 고위 직위는 상원 인준을 받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법률로 그런 직위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임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급 관리들이라도 상원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연방 관리들을 법이 만든 지속적인 지위에서 미국 법률을 따르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또 상원 휴회 중에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한시적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휴회 중 임명이라고 합니다. 휴회 중 임명은 다음 상원 회기가 끝나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휴회 중 임명은 과거에는 흔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드뭅니다. 현행 빈자리법에 따라 단행된 휴회 중 임명은 해당 직위가 빈 날로부터 210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직위에 대한 지명안을 상원에 보내면 연장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농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식 농사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식 농사 중에 가장 큰 부분의 교육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외에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 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in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사교육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달러에서 80달러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달러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달러에서 8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달러에서 60달러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달러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달러에서 100달러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달러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달러에서 75달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달러에서 100달러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달러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달러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taught David how to drive. He must be happy that he doesn't have to pay a lot of money for the driving school. You helped him big time.
Yeah, I did help him out. But honestly,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I was yelling at him a lot when he made mistakes, and I felt badly about it.
I totally understand. You were looking out for his safety. How did he take it?
He was surprisingly understanding. He knows he was making mistakes, and he appreciated my help. But still, it's not a pleasant feeling to yell at a friend like that.
Well, it's a tough situation. You did your best to keep him safe, and I'm sure he understands that.
I just hope all that yelling didn't leave a bad taste in his mouth.
잔이 데이빗에게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 나쁜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나쁜 뒷맛을 남겼다. 쓴 약이나 상한 음식을 먹고 입안에 남는 나쁜 맛.
A bad taste in my mouth.
A bad taste in my mouth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나쁜 기억, 나쁜 인상을 남겼을 때 내 입안에 남아있는 나쁜 맛을 좋지 않은 여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내게 안 좋은 여운을 남겼어요. 여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느낌이나 분위기인데 이 안 좋은 기억이나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I just hope all that yelling didn't leave a bad taste in his mouth.
내가 그에게 소리 지른 것들로 인해서 그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만을 바래요.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내게 좋지 않은 기분을 남겼어요.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aught David how to drive. He must be happy that he doesn't have to pay a lot of money for the driving school. You helped him big time.
Yeah, I did help him out. But honestly,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I was yelling at him a lot when he made mistakes, and I felt badly about it.
I totally understand. You were looking out for his safety. How did he take it?
He was surprisingly understanding. He knows he was making mistakes, and he appreciated my help. But still, it's not a pleasant feeling to yell at a friend like that.
Well, it's a tough situation. You did your best to keep him safe, and I'm sure he understands that.
I just hope all that yelling didn't leave a bad taste in his mout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taught David how to drive.
데이빗 운전 가르쳐줬다고 들었어요.
He must be happy that he doesn't have to pay a lot of money for the driving school.
그는 좋겠네요. 운전 학교에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돼서.
You helped him big time.
당신은 그를 많이 도와준 거예요.
Honestly,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It left me with an unpleasant feeling.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내 입에 나쁜 맛이 남아있다는 말은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기억이 남았습니다.
I was yelling at him a lot when he made mistakes.
나는 그가 실수들을 할 때 소리를 질렀어요.
I felt badly about it.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I feel badly about yelling at him.
그에게 소리 지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How did he take it?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He was surprisingly understanding.
놀랍게도 그는 이해했어요.
But still, it's not a pleasant feeling to yell at a friend like that.
그러나 여전히 친구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I just hope all that yelling didn't leave a bad taste in his mouth.
내가 그에게 소리 지른 것들로 인해서 그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만을 바래요.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내게 좋지 않은 기분을 남겼습니다.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안 좋은 여운을 남겼다.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안 좋은 여운을 남겼어요.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내 입안에 남아있는 나쁜 맛을 좋지 않은 여운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